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다섯 번째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 많고 엉터리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날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은 우리가 가기 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참 많이 고집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든 아프리카에서 하든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역하든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뿌리 내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의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시냇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자들의 섬김과 헌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나눔과 봉사,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섬기시는 분들과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골 마을에서, 도시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심며 막측한 은혜의 지도를 그리며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은 고심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계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겠는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를 못 받고 그곳을 나눌 새 누가 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흔들며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있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더라.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혼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온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모함을 받아서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끌려 나와서 천부장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을 채찍질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도 할 수 없었고 사형 언도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세웠습니다. 종교법으로 처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뜻을 또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예루살렘에 안고서 죽이기를 모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가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이 공공생활이나 도덕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죽여도 좋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제거하는 일 역시 정당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바울이 한 일을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이곳으로 좀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쪽 오는 도중에 우리가 중간에서 해치우겠습니다라고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모가 꾸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바울의 생질, 즉 조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 암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동원된 병사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 470명과 말 70마리,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습격을 받지 않도록 밤 제3시, 성경에 나오는 시각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밤 9시에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죄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호위병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사도행전 23장에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본래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학이나 사업차 방문했는지도 그 이유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떻게 해서 바울의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똑똑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인 것, 베냐민 자손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의 땅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 말을 하는 가정과 회당 교육을 받았던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삼촌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등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던 삼촌이었습니다. 그랬던 삼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삼촌. 그 주님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헌신의 삶을 산 삼촌을 보며 생질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울림이 주님께 연결이 되어 그도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생질을 예루살렘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심겨져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제6시에서 9시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는 하루 중에 햇살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있던 해가 없어질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에 짙은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임한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해가 어두워진 일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곳이 동서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던 곳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있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길이가 약 55규빗, 그러니까 약 25미터 정도이고 폭이 16규빗, 약 7.3미터이고 두께는 약 10cm였다고 합니다. 이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300명의 사람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할드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직조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성소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25m나 되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였으니까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와 안식일 준비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람과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인들이 불러낸 사람은 구경꾼의 대열에 있던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1200km나 됩니다. 무슨 일로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관광차 왔는지 사업차 왔는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문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후에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려줍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합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모친과 다름이 없다고 썼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잘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중반 정도였으니까 루포의 모친은 최소한 60대 중후반의 연령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시몬은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알렉산더는 로마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모두 33명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3명 가운데 유일하게 루포와 그 어머니 앞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붙이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붙였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본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 사형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기에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대열에 동참했다가 억지로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졌다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그 일을 겪을 때 정말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냥 지라고 하니까 이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날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군병들이 자신을 택한 줄 알았는데 그날은 정말 영원히 재수가 좋았던 은총의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신실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아니 영원히 잊힐 수 없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었는데 자신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주저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빌라도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지 않고 더 많은 빵을, 더 큰 빵을 얻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분이요 그분이 주신 복음만이 나와 온 인류가 살 길임을 알고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회의 절개인 이 고난주간에 특히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따르지 못했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참회하십시다. 오늘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금요일, 영원히 선한 금요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있었던 예루살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라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곳,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입니다. 또한 오늘 성금요일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처가 또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 결심을 하는 오늘이 영원히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생질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가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삼촌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의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생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바울의 생질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울의 생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 구레네에서 살았던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왔는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월절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찾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너무도 또렷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시몬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누렸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 섬기게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각에 있었던 것을 더듬어 보면 그 은총을 똑같이 입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이 누렸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몬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을 바르게 또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이 성금요일이 주님을 다시 바르게 따라가는 첫날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성금요일이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좋은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